다시 쓰는 김일성 혁명 역사.
제11편 중동 철도 사건과 길림 감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늘 행복한 소식만을 전달해드리고 싶은 국민통일방송원 박주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쓰는 김일성 혁명 역사 11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중동 철도 사건과 길림 감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김영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내용을 다룰지 다 이미 보셨죠?
네.
오늘 시간에 다루게 될 내용은 첫 번째로 중동 철도 사건인데요. 저는 왜 중동 철도 사건이란 말을 처음 듣죠?
네. 우선 중동 철도 사건은 우리가 북한에서 배울 때 길회선 철도 부설 반대투쟁이라고 했던 김일성이 일으켰던 그 길회선 철도 사건을 말하는 건데요.
네.
북한 정권은 이 길회선 철도 부설 반대 투쟁을 김일성이 직접 길림 유문중학교 다닐 때 조직 지도했고요. 또 대중적인 반일 투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그냥 또 생각이 납니다. 그때 북한에서는 이제 길림과 해령 사이에 일본군이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서 철도를 부설하는데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조선의 청년 공산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난 그런 폭동이다. 이래가지고 그 투쟁을 선도한 사람이 바로 김일성이다. 이렇게 해서 해고록에도 배워졌고 조선의 별 영화에서도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북한에서 배웠던 길회선 철도 부설 반대 투쟁이 김일성 평전에서 밝힌 거하고 같은 내용일까요?
네. 우선 그 북한에서 교육을 주고 또 해고록이 나온 것들을 좀 먼저 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제가 중국 대륙을 침략하기 위해서 중국 내 일본인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세 차례나 중국 산동성 간접 출병을 합니다. 그것을 그 산동 출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 근데 잠깐 지금 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북한에서 배워준 거예요? 아니면
그겁니다.
김일성 평전에서 밝힌 겁니까?
아니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상. 아, 우선 김일성 평전을 말하기 전에
네.
과연 북한에서 그러면 어떻게 배웠었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예.
아, 우선 북한에서 배울 때는 김일성이 길회선 철도 부설 공사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반일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 1928년 10월 상순에 북산공원의 약왕묘 지하실에서 공청과 반제청년동맹 조직 책임자들의 회의를 조직했고, 그리고 10월 26일 새벽 선전되는 날이 새기 전에 길림의 거리들을 다니면서 그 삐라를 뿌리고 또 경문을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요, 북한에 있을 때 그 아마 선전을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네.
길회선 철도 그 부설 투쟁을 할 때
예.
그때 김일성이가 대중 앞에 서가지고 버쩍 손을 들고서 막 외치는 장면이 있는데, 근데 나이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가 16살, 17살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유아를 보게 되면 꽤 성장한 20대 청년처럼 만들어 놨어요.
네네,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보게 되면 그 설명하는 것도 김일성이가 이제 선전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약속돼가지고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가두시를 벌렸다.
네, 그 포스터에다가 네, 예.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 침략자들을 타도하라 이런 것도 이제 포스터의 그 그림에도
네,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일제의 길회선 철도 부설 공사를 반대하여 투쟁하자. 예, 그리고 중국 글자로 쓴 구호도 있었는데요.
네.
타도 일제, 그다음에 타도 매국노,
네.
해수 길회선 뭐 이런 글자를 쓴 프랑카드를 가지고 거리를 누빈 그런 미술 작품도 있습니다.
예, 저도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김 선생님이 설명하신 거는 북한에서 지금 북한 주민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길회선 철도 부설 반대
네,
투쟁에
그거죠.
대한 거고, 김일성 평전에서는 중동 철도 사건을 바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은 중동 철도 사건이라고 하면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는 동기가 필요한데요. 김일성 평전에서는 이 동기에 대해서, 이 중동 철도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중국 만주 군벌 장장님,
네.
아, 저희도 예,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과 많이 연결이 돼 있는데요. 당시 1928년 당시에 일본 간동군이 그 장장님을 살해하기 위해서 그 열차에다가 폭탄을 설치해서 이렇게 열차를 폭파시켜서 장장님이 중상을 당하고 그 후에 네. 인차 사망을 했는데 왜 그러면 일본군은 장장님을 살해하려고 했을까요?
네, 그 자세하게 지금 평전에 나와 있는데요.
네.
예, 그는 1924년 9월 20일 소련 정부와 중동 철도 예, 정확한 그 이제 문구로 보면 중동 철로 예, 조약 네. 이걸 체결합니다.
예.
이 조약에 의하면요, 중동 철도는 중국과 소련이 공동 관리하게 되어 있으나 그 이듬해인 1925년 12월에 장장님은 중동 철도 관리국에 바쳐야 할 돈, 그 당시 돈이겠죠.
네.
1,400만 루블을 주지 않았고요. 결국 중동 철도 관리국 국장인 위안오프는 장장님의 군수 물자를 압류까지 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장장님이라는 군벌이 그 러시아하고 우리가 이거 공동으로 네, 철길을 맞죠. 구설하면 네. 돈을 다 내자 이랬는데 장장님이가 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아, 네.
예, 결국 1926년 1월에 이아노프가 장장님을 체포했고요.
네.
또 그래서 장장님은 일본을 등에었고 소련 정부를 대항했다고 돼 있습니다.
아, 네.
예, 결국 소련 공산당이 장장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네.
그런데 그것도 또 실패로 돌아갑니다. 예, 스탈린은 소비에트 정치 보안국 외사국에 임무를 주어가지고 1928년 7월 4일 북경에서 심양으로 들어오는 그 열차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했는데요.
네.
예, 그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타고 있던 장장님이 끝내 중상을 당했다가 예, 사망까지 이루게 되죠.
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스탈린이죠. 북한 네. 주민들도 그때 소비에트 공화국을 스탈린이 유지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장장님이랑 러시아랑 같이 철도를 네.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 철도를 쓰는 돈도 같이 내고 공동 운영을 하자
네.
이렇게 했는데 장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돈도 지불하지 않고 하니까 소련군이 장장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거예요. 네. 그런데 장장님이 또 일본군을 등에 업고
그렇죠.
소련을 네. 대항을 하니까
네.
소련군이 이제 화가 나니까
그렇죠.
외사국에서 장장님을 네. 결국은 살해를 한 것이네요.
네. 네,
이게 바로 중동 철도 사건인데 와, 진짜 저희가 알고 있던
그런 사건은 절대로 북한에서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아, 예. 왜냐하면 북한은 소련이 우상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소련이 뒤에서 많이 그 해방식이 1945년 전에도 소련군이 북한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련에 대해서 절대 욕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건을 아마 많이 은폐한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김일성 평전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북한에서는 그러면 이게 정말 길림과 뭐 해령 사이에 철도 부설을 반대해가지고 정말 일본 침략자들을 타켓으로 일어난 그런 투쟁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왜 북한은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성이 예, 북한 주민들한테는 반일, 예, 반일, 그냥 공산주의 청년 운동의 뭐 선구자 뭐 이런 것들을 예,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김일성한테 포커스 맞춘 거죠.
아, 근데 김일성 평전에서 보니까 진짜 중동 철도 사건은 정말 큰 사건이었다는 게 정말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중동 철도 사건에 소련하고 중국, 일본 세 나라가 개입을 해가지고 정말 8천여 명의 중국인 병사들이 소련군에 체포되는
네,
8천 명이면 정말 대단한 병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체포될 정도로 정말 큰 예, 사건이었는데 북한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게 정말 너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그냥 늘 그거죠. 김일성을 부각하려고 보니까 정말 세계 역사의 큰 사건으로 또 남았던 이 사건을 아예 지우고 김일성이 업적을 부각하는 데만 진짜 혈안이 되었는데
네.
조금 더 좀 연결해보면
아, 참 그런데 말이에요.
네.
회고록 보게 되면 아주 그때의 상황을 너무도 그럴듯하게 잘 묘사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보게 되면요. 예, 군중은 더욱 기세충천해가지고 일본 영사관이 자리잡고 있는 신시가지 쪽으로 행진해갔다.
아.
예, 그리고 봐요. 또 일본 영사관 앞에서 반일고를 힘있게 부르며 기세를 올린 시군중은 대마로, 국경로, 중경로, 상이가 등의 길림의 여러 거리를 뒤덮으면서 시위를 계속하였다. 와. 얼마나 그럴듯하게 진짜 거리 이름까지 밝히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고록에는 이렇게도 썼습니다. 김일성은 중동 철도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진행한 투쟁은 소련을 정치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국제적 투쟁이었다. 우리는 그때 지구상에 처음으로 수립된 공산주의 제도를 희망의 등대로 여기면서 그것을 옹호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부과된 성스러운 국제적 의무로 간주하였다.
네.
결국은 자기의 우상인 소련을 감싸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이 큰 중동철도 사건의 사연과 얽힌 걸 모든 걸 은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북한에서 이제 회고록에 보면 길림 감옥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렇죠.
김일성이.
예.
그러면 김일성은 어떤 이유로 길림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됐을까요?
네, 우선 북한에서 배우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우선 김일성이 1929년 가을에 체포돼가지고 1930년 5월에 감옥에서 추록에 나온 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들 자세히 보게 되면 김일성 평전에서 쓴 유순호 작가의 그 정확한 정말 그 이제 려해 자료, 조사 자료를 보게 되면
네.
정말 판약이 다릅니다.
네.
우선 유순호 작가가 만났던 당시 그 중국 경찰이었던 축옥성이라는 사람의 증언이 있습니다.
네.
그 증언을 쭉 자세히 보게 되면요. 중학생들이 공산당의 선전에 넘어가서 소련 공산당을 지지하는 그런 삐라를 뿌리고 다녔고요.
네.
8,000명이나 되는 중국 군인들을 러시아에 잡혀가지고 그때 당시도 아직도 포로를 받지 못했던 중국 정부로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 경찰은 소련 공산당, 공산주의 운동하는 애들, 정말 그때 정말 걔들을 보면 엄청 정말 그 분노를 표시하고 막 그랬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삐라를 뿌린 애들을 닥치는 대로 붙잡아 드렸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중학생들을 막 걷어들였는데 그 중에도 조선인 학생들이 좀 괜찮게 있었다고 합니다.
네. 김일성 평전에는 이제 김일성이 그 길림 감옥에 들어가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일성은 방학 기간 이종락과 차강수 사이에 심부름을 다니면서 고유수에서 중국 경찰에게 잡혔다.
네.
그는 신문 가정에 조선 길림 소년회 회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사건으로 길림으로 압송되었고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다. 김일성은 경찰들이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알고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았고 독서회에서 선진 사상과 연관된 책을 많이 읽었다고 자백했다. 경찰들은 김일성을 보고 너를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지만 김일성은 자기가 했다고
맞아요. 자기가 다 했다 그랬죠.
모든 책임을 예. 다 떠안았다. 경찰이 아무리 다그쳐도 김일성은 침묵으로 답했고 모르쇠를 댔다. 당시 김일성은 경찰에게 맞아 얼굴이 팅팅 부어 있었고 경찰은 가족관계 알림표에 근거하여 무송현에도 조서관을 파견하여 김일성을 설득하려고 했다. 그러면 확실히 그 길림 감옥에 들어갔을 때 김일성이 주변의 사람들을 불지 않았던 거는 사실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회고록과 좀 유사한 네. 사실인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있는데요.
네.
그 당시 그 중국 경찰 그 조사관이죠.
네.
김일성한테 너의 아버지는 나라를 독립하려고 싸운 민족주의자이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자이다.
네.
그러니까 너는 공산주의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너의 어머니는 월사금 마련 때문에 삭바느질, 삭발레를 하면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왜 너는 그 모양이냐 뭐 이렇게 충고도 했죠.
네.
그 경찰의 그 정말 진심 어린 충고에 김일성은 그때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합니다.
네.
참 그 눈물 흘렸다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회고록에 있는 내용하고 또 완전히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와중에 경찰이 독소의 사건에 관여한 여러 명의 사진을 내놓고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김일성은 끝내 부인하다가 그때 차강수 사진만 보고는 이 사람은 본 적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로 평전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김일성 평전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이제 너의 아버지가 민족주의자고 공산주의자를 그렇게
그렇죠.
싫어했는데 너는 왜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내 엄마가 너를 용문중학교에 보내느라고 싹 바느질 싹 빨래를 해서 하는데 네가 아들로서 그러면 되냐 이 말에 인간이라면 눈물을 흘렸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김일성 평전에서는 김일성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진짜 자연적으로 오는 감정인데 회고록에서는 길림 감옥에 있는 아들을 보고 강반석이 그렇게 말했다고 저는 기억이 납니다. 남자는 예. 울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자기가 나와 터져 나오는 울음을 정말 이를 악물고 참았다. 저는 회고록에서 그렇게 본 기억이 나는데 예. 또 회고록에는 또 김일성이 길림 감옥에 들어갔던 이야기를 어떻게 묘사를 했을까요?
정말 그것도 참 상시하게 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네.
예, 보게 되면 우선 감옥의 그 안에 이제 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막 밝혔습니다.
네.
아니하면 동서남북으로 복도를 내고 그 복도 양옆에 감방들이 붙어 있는 십자형 건물이었다.
네.
또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 있던 그 감방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북쪽 복도의 오른쪽으로 두 번째 칸이었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거의 한 8개월 동안 잡혀 있는 동안에 오직 그 한 칸에만 들어가 있었는지 참 그것도 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아, 그리고 그 감방 안에서 났던 그 곰팡이 냄새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그 벽에 성인가 껴가지고 그 돋아났던 녹물, 예, 그런 것도 이제 밝혔고요. 그리고요. 또 이제 뭐 있냐면, 그 당시에 잡혀 있던 학생들 중에는 중국 학생들도 있고 또 조선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때 중국 경찰들이 오히려 조선 학생들을 더 이제 천시하면서 멸시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들 다루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죠.
네. 그리고 또 회고록에는 그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 정말 악질 간수가 있었는데 김일성이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이렇게 선진적인 간수를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그 악질 간수를 골탕을 먹이고 그 모든 걸 주도한 게 김일성이었고 그 감방 안에 있는 간수들이나 죄인들이 모두 김일성을 엄청 따랐다 이렇게 저는 회고록에 그렇게 쓴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일성 평전과 회고록을 저희가 대조를 해보니까 정말 같은 부분도 있고
네.
동지들을 불지 않았다.
네.
자기가 다 떠안았다. 이거는 회고록과 김일성 평전이 같은 내용이네요.
네. 잡혔다는 거는 같은 내용이고요.
예.
예, 그리고 잡힌 이유에 대해서 말했을 때는 뭐 주모자가 돼서 잡힌 건 아니고요.
예, 그렇죠.
그때 이제 삐라를 뿌린 중학생들이 많았는데
네.
그런 애들 다 조사하다 보니까 김일성도 마찬가지로 잡혔던 것이고요.
네.
예,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회고록에는 김일성이 감방에서 그러니까 감옥에서
네.
석방하게 되는 이유를 선종도 목사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아, 네,
그게 아닌 거죠. 평전 보게 되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예.
그때 이제 장학량이 학생들 다 풀어주라. 주모자를 잡지 못하고 그런 어린애들 잡아다 뭘 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결국 예, 그 경찰들이 예, 끝내 장학량이 지시를 받고 나서 다 풀어줬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사를 받았거나 병보석으로 나온 그런 사례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죠. 예.
상부에서 누가 야 그 좀 필요 없는 그런 까부락치들은 다 네, 내보내.
네, 그렇죠. 예,
예 그 무슨 아이들 가지고 밥을 축내나 이래서 나왔는데
네.
아 회고록에서는 되게 주모자가 돼가지고
네.
특별히 이제 경찰들이 고문도 많이 하고 이런 걸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북한에서 역사의 거짓 역사 쓰기와 마찬가지로 부풀기 한마디로 작은 사건을 크게 부풀어 가지고
네.
마치나 김일성을 대단한 혁명가로 정말 어릴 때 김일성이 마치나 그 혁명 투쟁이라고 하는 그 주모자가 된 것처럼 표현한 그런 완전 사기성 역사의 그런 자료가 또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네. 회고록에는 김일성을 대단한 혁명가로 모사했고 감방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언급되었지만 경찰이 김일성을 설득하는 과정이나 아버지의 뜻을 어긴 공산주의자라는 문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시 쓰는 김일성 혁명 역사 11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1920년대 역사의 큰 사건으로 기록된 중동 철도 사건. 북한 주민들은 기래선 철도 부설 반대 투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김일성이 길림과 해룡사의 철길 부설을 반대하여 주동이 되어 투쟁한 것이 아닌 소련군과 중국 군벌들과의 철도 운영 자격을 놓고 벌린 커다란 사건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김영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과 함께해 주신 북한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하요파와 에멜파 김경천과 가짜 김일성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